은행 앞을 지나가거나 공항 환전소 앞에 섰을 때 전광판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막 깜빡이는 그 숫자들 본적 있으시죠?
네, 뭐 1달러에 얼마, 100엔에 얼마 이런 숫자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근데 만약 제가 그 전광판에 깜빡이는 숫자들이 그냥 단순한 돈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 한국가의 생존 본능이나 세계 경제에 아주 피비린내나는 권력 투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진짜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이 단순히 다음번 해외여행에서 쇼핑을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 결정하는 그런 가벼운 숫자가 아니라는 걸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경제의 모든 혈관이 만나는 그 심장을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것 같네요.
네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해독해낼 자료는 코리아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2026년 6월 28일자로 공동 작성한 심층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환율의 구조, 국가 간 힘, 금리, 신뢰, 자본이동의 가격으로 읽는 외환시장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인데 가볍지는 않네요. 다루는 범위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평면적인 숫자들이 이면에 숨겨진 국가 간의 신뢰, 또 금리, 자본이동,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라는 그 세계 경제의 권력 지도를 해독하는 겁니다.
네, 오늘 분석 시간을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많은 게 달라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출퇴근길에 혹은 조용히 산책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의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위아래로 막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부터 좀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보통 뉴스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당장 내일 환율이 거기에 맞춰서 확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자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엄청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이라는 건 돈이 되는 쪽으로 쏠린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돈은 항상 이자를 단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 단기적으로 뭔가 더 이익이 날것 같은 곳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나 시장의 심리가 단기 환율을 미친 듯이 흔들어 놓죠.
아, 그래서 금리 뉴스에 환율이 그렇게 널뛰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중기적이나 장기적 흐름을 보면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주역들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잠깐만요. 단기적인 금리보다 더 무거운 변수들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중기적으로는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같은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이 방향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나라가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더 많이 벌어오고 있느냐. 이런 아주 묵직한 자본의 흐름이죠.
아, 당장 이자 몇푼더 주는 것보다 진짜 돈을 버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단위의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면요. 한 국가의 생산성이나 인플레이션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적 힘과 신뢰가 환율의 바닥을 지탱하게 됩니다.
실례요? 그래서 명목 환율이랑 실질 환율을 구분해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광판에서 당장 눈으로 보는 1달러에 1,400원 같은 숫자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환 비율이 명목 환율이라면 그 숫자 안에 두 나라의 실제 물가 차이, 즉 돈의 진짜 구매력을 반영해서 통화 가치가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바로 실질 환율이거든요.
아,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환율이라는 건 금리나 성장률, 외환 보유액, 무역 수지 같은 거시 경제의 모든 변수들이 한가운데 모여서 치열하게 싸운 끝에 나오는 하나의 최종 결과물인 셈입니다.
와,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환율이 약간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가라는 기업의 주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국가의 주가라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렇죠. 어떤 기업 주가가 단순히 당장 물건 잘 파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잖아요.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이 경영진이 회사를 똑바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시장의 믿음까지 다 반영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국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실적, 그러니까 무역 수지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해 보이죠. 다들 돈을 벌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거든요.
평화도 올 때는 실력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본성은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딱 터지면요, 투자자들은 당장의 실적 지표 같은 건 다 던져버려요.
그럼 뭘 보나요?
이 국가의 시스템이 과연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가, 이거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는 중앙은행이 있는지, 하루아침에 법이 막 바뀌어서 내 자산을 몰수당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 가능한 법치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걸 봅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 돈 버는 실력보다 튼튼한 시스템이 방패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굳건한 제도를 갖춘 나라의 통화는 위기 시에도 가치를 아주 단단하게 방어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땅을 파서 석유가 콸콸 나오는 나라라도 정치 지도자 말 한마디에 막 기업이 국유화되고 정책이 뒤집힌다면 어떨까요?
당장 돈 다 빼서 도망가겠죠?
네,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환율은 그 나라의 시스템 수준이랑 정부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매기는 살벌한 채점표네요.
아주 정업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이 주가를 매기려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세계 금융의 기축통화인 달러잖아요.
네, 달러가 그 중심에 있죠.
이 달러의 위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모든 환율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단순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의 돈이라서 그런가요?
달러를 그냥 미국이 쓰는 아주 힘센 돈 정도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구조의 진짜 핵심은요, 미국 달러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일종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로 작동한다는 점이거든요.
운영체제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거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애플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 위에서 모든 앱이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의 무역 결제,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 책정, 국가 간 자본 이동이라는 모든 경제 활동이 달러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운영 체제 위에서만 작동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달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신이 한국 기업이고 브라질의 물건을 팔더라도 결제는 원화나 헤아로화가 아니라 달러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니까요. 이게 바로 달러의 네트워크 권력입니다.
와, 그 운영체제의 규모를 보여주는 리포트 데이터를 보고 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숫자가 엄청나죠.
네, 2022년 4월에 세계 장외 외환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돈이 평균 7.5조 달러였는데 불과 3년 뒤인 2025년 4월에는 이게 하루 9.6조 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근데 하루에 9.6조 달러라니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거든요.
9.6조 달러면요. 일본하고 독일 그리고 영국의 1년치 GDP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이에요.
세상에, 세 나라의 1년치 경제 규모를 다 합친 것보다 커요?
네, 그걸 1년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매일 시장에서 사고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으로 치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애플이라는 기업 전체를 하루에 세 번씩 통째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돈이 매일 외환시장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와, 영국, 독일, 일본 경제 전체가 통째로 굴러다닌다니 정말 미친 규모네요. 근데 이 거대한 생태계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달러 양을 조절하잖아요.
네, 연준이 금리 스위치를 쥐고 있죠.
그러면 미국 밖에서 달러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달러의 그 네트워크 권력이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번 가정해보죠. 미국이 자국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려서 달러 가치가 비싸진다고 해볼까요? 이른바 달러 강세입니다.
네네, 종종 있는 일이죠.
그러면 신흥국들은 말 그대로 목이 졸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미국이 자기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건데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나 아시아 국가들 목이 졸린다는 거죠?
신흥국의 정부나 기업들은 자기 나라 통화의 신용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 이자가 싼 달러를 빌려오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아, 달러로 빚을 지는군요.
네. 근데 달러 가치가 확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1달러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나라 돈으로 1,000원만 벌면 됐는데 달러가 비싸지니까 이제는 1,400원을 벌어야 하는 겁니다.
빌린 원금은 그대로인데 환율 때문에 체감하는 빚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네요.
맞아요. 이자 부담도 엄청나게 커지죠. 결국 미국이 단지 자기네 물가 잡겠다고 당긴 그 금리 인상의 방화쇠가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강제 긴축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자기 집 마당에 불이 나서 물을 뿌렸을 뿐인데, 그 물이 흘러넘쳐서 다른 나라 논밭을 다 휩쓸어 버리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위기의 진원지가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 본토였잖아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맞아요. 미국에서 엄청난 금융사고가 터졌는데 왜전 세계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리면 질릴수록 사고를 친 미국의 돈인 달러를 미친 듯이 사 모으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위험한 미국 돈을 던져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순적인 현상이 달러가 가진 권력의 진정한 끝판왕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율 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항상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글로벌 경제의 공포가 확 덮쳤을 때 나타나는 달러 강세는 전 세계가 위험을 피해 숨고 싶어 하는 아주 절박한 심리적 신호입니다. 디리스킹이라고 하죠.
아,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 달러를 산다고요?
위기가 터져서 다들 패닉에 빠지면 투자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언제든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내 재산권을 국가가 가장 확실히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한 자산으로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그게 달러라는 거군요.
정확히 말하면 지구상의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피난처는 미국 국채 시장 단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국채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단 말이죠.
아, 국채를 사기 위한 달러 수요가 폭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오면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살기 위해서 달러를 향해 막 돌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내가 불을 냈든 남이 불을 냈든 소화기를 나만 독점하고 있으니까 위기 때마다 내 몸값이 오르는 구조잖아요.
완벽하게 짜인 판인 셈이죠.
자, 달러가 글로벌 운영 체제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달러라는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다른 주요 통화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각국 경제 구조의 특화된 성격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원화부터 좀 볼까요?
네, 원화는 어떤가요?
원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예민한 위험 탐지기 같은 역할을 해요. 한국이 기본적으로 수출 중심 국가인데다, 특히 반도체처럼 세계 경제 사이클에 극도로 민감한 물건을 팔기 때문이죠.
아, 경기가 좋아야 물건이 잘 팔리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 경기에 크게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막 훈풍이 불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때 원화 가치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럼 위안화나 파운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중국 위안화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보다는 국가의 통제력이 핵심인 통화예요. 정부가 환율의 상단과 하단을 딱 묶어두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쓰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철저히 통제하거든요.
자유롭게 거래되는 게 아니군요.
맞아요. 결국 위안화의 향방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체제에 대한 신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는요?
파운드화는 제조업보다는 런던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금융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즉 투자 자산으로서의 수익률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치가 막 널뛰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 나라의 경제 체질에 따라서 통화 성격도 제각각이라는 건데,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접하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를 하나 풀어볼게요.
어떤 건가요?
언론 보면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한국 경제 비상, 이런 헤드라인 정말 지겹게 보잖아요.
네, 거의 단골 멘트죠.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은 자동차나 반도체, 해외에 파는 수출 국가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의 달러 가격이 싸지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살 거고 기업 마진도 좋아지니까 주식시장에는 무조건 호재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왜 자꾸 뉴스에서는 비상이라고 호들갑을 떠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환율 효과를 수출이라는 동전의 한쪽 면만 봐서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환율 변동은 수출, 수입, 그리고 자산 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때리거든요.
세 가지를 동시에요?
네, 우선 수입 측면을 보죠. 한국은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필수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요.
네,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 똑같은 양의 기름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업들 생산 원가도 미친 듯이 치솟고 국민들은 난방비 내느라 쓸 돈이 줄어들게 되죠.
아, 수출로 물건 팔아서 번 돈을 고스란히 에너지 수입하는데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산 구조 측면에서는 왜 문제가 되나요? 제가 외국인이라면 한국 기업들 수출 실적 좋아지니까 주식 더 사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환율이 만들어내는 아주 무서운 수학적 착시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미국의 투자자가 10만 달러를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샀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원화로 바꿔서 샀겠죠.
네,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투자자는 기뻐하면서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오, 10% 수익이 났네요?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의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15%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주식으로 10%를 벌었는데 환전할 때 환율에서 15%를 손해봤으니까? 오, 결론적으로 통장에는 마이너스 5%가 찍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수익을 내도 환율에서 까먹어버리면 달러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셈이 되거든요.
와, 이거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외국인들은 이 환차손을 막기 위해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가차없이 막 팔아치우고 달러 챙겨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주식이 오르던 말던 환율 때문에 손해보니까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대규모 자본 유출이랑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타격이 수출 증가로 얻는 이익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언론에서 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업 주가가 10% 올라도 환율 때문에 외국인은 돈 잃을 수 있다니 진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네요.
환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외환시장 톱니바퀴를 파헤쳐봤다면 이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이 분석 시간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스마트폰 주식 앱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실전으로 가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율 파도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지켜야 할까요?
외환시장의 이런 거시적 분석에 너무 압도될 필요는 없고요. 리포트가 개인 투자자도 당장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실전 플레이북을 제시하거든요.
5단계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노출 측정입니다. 내 주식, 예금, 대출 중에 외화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기준 시나리오 설정이에요. 앞으로 환율과 금리가 대략 어떻게 움직일지 기본 가정을 세워보는 겁니다.
네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허령 손실 파악입니다. 환율이 나에게 10%나 20% 불리하게 움직였을 때 내 전체 자산이 박살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딘지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넷째는 그 손실을 막기 위한 헤지 수단 강구고요. 마지막 다섯째는 이 모든 걸 주기적으로 재점검하는 겁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어폰 꽂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국 기술주는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데 그냥 좋은 주식 골라서 수면제 먹고 푹 묻어두면 알아서 돈 복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 충분히 공감가는 아주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주식 앱에 찍힌 빨간불만 믿고 수면제를 드셨다가는 나중에 잠에서 깨서 계좌를 딱 열었을 때 정말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잔혹한 현실이요?
네. 리포트가 제시하는 아주 냉혹하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될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외화자산 수익률은 현지자산 수익률에 환율 효과를 더하고 거기서 비용과 세금을 뺀 것이라는 공식입니다.
잠깐. 이거 아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 샀을 때의 정반대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산 테슬라 주식이 20% 대박이 났는데 동시에 환율이 달러당 1,400원에서 1,100원으로 막 군두박질 치면서 원화 가치가 확 올라버리면 주식으로 번 돈을 원화로 환전할 때 다 깎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 손에 떨어지는 실제 수익은 거의 0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거래 수수료나 세금 빼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리포트가 해외 주식 투자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베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국가의 통화 변동에 대한 베팅이기도 하다고 아주 못을 박는 겁니다.
무작정 주식만 좋다고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해외 ETF 살 때도요.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환율 변동 영향을 아예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주가 변동만 따라가는 환해지 상품을 살 건지 아니면 주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달러 가치 오르면 방어할 수 있게 환율 변동을 그대로 열어두는 환노출 상품을 살 건지 자기 목적에 맞게 명확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당장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점쟁이처럼 방향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환율 오르내리는 걸 족집게처럼 맞추려는 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이 플레이북의 핵심은 방향 예측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생존 가능성이요?
네. 내 전체 자산 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원화에만 몰려있지는 않은지, 달러를 내 포트폴리오에 아주 든든한 보험으로 잘 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험으로서의 달러군요?
네. 만약 한국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닥쳐서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이 반토막 날 때, 내 계좌 한편에 있는 달러 자산은 환율 덕분에 가치가 폭등하면서 내 삶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환율 변동이라는 그 파도에 내 배가 뒤집히지 않게 평형수를 어떻게 채워둘 건지 고민하라는 겁니다.
어느덧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외환시장의 원리를 넘어서 환율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국가의 신뢰, 또 달러 중심의 거대한 네트워크 권력, 그리고 자본 이동의 핏줄 역할을 하는지 낱낱이 해보해봤습니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죠.
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하신 청취자 여러분은 이제 달러를 단순한 미국의 돈이 아니라 세계 금융을 장악한 거대한 운영체제로, 그리고 환율 변동을 내 지갑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통제해야 할 아주 핵심 변수로 바라보게 되셨을 겁니다.
달러 권력부터 외환위기의 파급 경로, 그리고 실전 플레이북까지 거시와 미시를 막 넘나들면서 세계 경제 뼈대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끝마치기 전에 출퇴근길을 걷고 계실,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분석 시간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는 중앙은행과 금리,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이 달러 중심의 체계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머지않은 미래에 특정한 국가 통제도 안 받고 이자율 맘대로 조절하는 중앙은행도 없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이 세계 금융 주류로 편입된다면 어떨까요?
야,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네요.
네, 우리가 오늘 파헤친 이 정교한 환율의 권력 지도나 달러라는 운용체제는 단번에 산산조각 나버릴까요? 위기 때마다 세상 자본이 달러로 향하던 공식이 아예 백지에서 새로 쓰이게 될지,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국가 중심 와폐 시스템하고 완전히 새로운 권력의 충돌이라 금융의 근본 패러다임을 흔드는 정말 매력적인 질문이군요.
다음번 공항 환전소 앞을 지나가실 때 전광판에서 깜빡이는 그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투쟁과 권력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 간의 다툼과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자본의 뜨거운 맥박이 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 치열한 심층 탐구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상을 읽는 완전히 새로운 해상도를 품고 다음 분석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